여러분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하늘떡을 먹여주시옵소서. 예,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를 나누십니다. 오늘 우리 하늘떡 많이 먹읍시다. 예, 우리 32번을 먼저 한번 보십니다. 32번을 보시면 그 다음 우리가 33번 지난번에 했고 오늘 34번부터 하는데요. 32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데요. 여보 가서 이게 좀 이 초록색이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가슴에 와 닿고 그 말씀 듣고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예수님 믿겠다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럼 효력 없는 부르심은 뭡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전도하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질 않습니다. 그런데 효력 있는 부르심,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금생에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세 가지가 나왔는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단 큰 거 세 가지에 다른 것 있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금생에서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과 또요? 양자로 삼으심과 또요?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그래서 지난번에 의롭다 하심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오늘 이제 양자부터 뒤로 쭉 가는데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금생에서 이것과 더불어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또는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게 됩니다. 요게 뒤로 가면서 쭉 나옵니다. 이게 이 소요리 문답이 참 잘 맞는 게 뭔가 하면은 뭔가 설명이 이렇게 있고 답이 있으면요. 그 답에 대한 거를 또 질문을 해서 나오고 질문을 해서 나오고 이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을 싹 가르쳐 줍니다. 효력 있는 부름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 믿도록 해준 겁니다. 그 예수님 믿도록 해준 그거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리고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으면 그러면은 그 부르심을 받은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잘못된 걸 갖고 왔거든요. 이제 오면 또 한번 시켜야 되겠죠. 그죠?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 양자로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금생에서 이렇게 있는데요. 32번 다음에 33번이 뭔가 하면 그럼 의롭다 하심이 뭡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의롭다 하심이. 그래서 이제 33번이고 34번이 이제 오늘부터 할 겁니다. 양자로 삼으심이 뭡니까? 여보 이거 말고 까만색. 미안해요. 예, 이거 말고 까만색. 예, 있어요. 그 안에 같이 있어요. 미안해요. 원래 이렇게 엉겨가면서 사는 거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무리하게 부탁하면 저도 무리하게 부탁 들어주고 뭐 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34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에 띄워주시고요. 이제 오늘 이제 34번요. 지금 한국에는요, 옛날하고 다르게 지금 남자들의 모양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남자들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우락부락 쪽으로 갑니까? 예쁜 쪽으로 갑니까? 다 아시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예쁜 남자 신드롬. 어떻게 하든지 남자들이 예쁘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좀 예쁘게 태어난 것 같아요. 아, 그렇고요. 그래서요, 화장품도요, 얼마나 고급을 쓰는지 모릅니다. 옷도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모릅니다. 머리도 아무 데나 가서 안 깎습니다. 우리는 동네 이발소에 가서 깎았잖아요. 아무 데나 안 갑니다. 아주 패션 해주는 그런 미용실에 가서 이렇게 하고요. 요즘은 남자들이 성형도 합니다. 성형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봐주느냐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성경은 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러면 늘 너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사람이지 세상 사람들 관점에 맞춰서 우리가 자꾸 변화해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옷도 사 입어야 되고 머리도 해 입어야 되지만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이게 마이크 잡은 사람 특권입니다. 때로는 옷도 사입고 화장품도 좋은 거 쓰고 이래야 되지만은요,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리 문답 같은, 교리 같은 거를 공부하면서 속이 굉장히 많이 단단해집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 뭐 교리 공부 이런 걸 다 떠나갔고요.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이 딱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자기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 외에 다른 데 가서는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라. 그럼 절대로 안 빠진답니다. 맞죠? 그렇죠? 그런데 뭔가 좀 시원한 데가 있다 그러고 뭔가 아무것도 아닌데 공짜로 뭐 해준다 그러면서 지금 이 플러싱이나 유저지나 이런 데서는 다 가자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면요. 빠져나오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가보면요. 다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럼 뭐라고 판단합니까? 뭐 나쁜 거 안 하네. 우리 교회가하고 똑같은 거 안 해? 이래가지고 싹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몸 빠져나옵니다. 나중에 하면 자꾸 다른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때쯤에는 벌써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리 같은 거 가슴에 잘 집어넣어놓고요. 정리해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말고는 지금이 하도 혼탁해서 다른 곳에 가서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지 말고요. 교회 형식으로 하는 걸 외에 교회는 다 알잖아요. 수십 년 동안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잘못된 교회다, 잘된 교회, 나쁜 교회다 그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어디 사사로운 성경 모임이나 어떤 공짜로 신학대학 다니게 해준다거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등록을 쉽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34과 보십니다. 34과. 아까 32과에서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검생에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의롭게 해주신다 그랬고, 그 다음에 양자 삼아준다 그랬고, 그 다음에 뭐죠? 거룩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런 거 읽으니까 이제 기억이 되죠, 그쵸? 그런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양자로 삼는다는 게 뭡니까? 이거 어답트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원래. 성경을 보면 진노의 자녀고 마귀의 자식이었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의 자식으로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불러주는 겁니다. 그게 양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신분이 바뀌어버리죠. 맞죠, 그죠? 신분이 어떤 신분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제 제가 질문을 합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몇 번씩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은혜스러워요. 이 문장들과 이 내용들이. 제가 질문을 합니다. 양자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것을 양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양자, 성경에 양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양자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자로 삼는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먼저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뭐라고요? 은혜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이 될 것 같으면 다 얼굴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다 어떻게 겉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수십 년 전에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저도 받았어요. 수십 년 전에 받았습니다. 제가 받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비록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가운데서 길을 가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저는 군대도 좀 허무한 데를 갔다 와서 죽을 고비들도 조금 넘겨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느낌에 만약에 지나가면서 포탄을 떨어뜨렸다면 그 죽었을 텐데 그냥 비행기가 지나가고 미국이가 지나가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랬는데요. 사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게 얼마나 그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요? 죽어도 갈 곳이 있잖아요. 아버지 만날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자가 된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양자가 된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양자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저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은혜의 행위, 거저 주시는 겁니다. 이걸 돈으로 살라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어디에 들게 하시며, 예,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양자가 되면서 그 속에 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속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특권을 어떻게 합니까? 누리게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먼저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외우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앞에 나왔습니다. 한 두 번, 세 번 읽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싹 없애면 외우시겠습니까? 지금 다 외우시는 분 계신데 제가 외우라고 그럽니다. 우리 일단 한 두 번만 한번 읽어보시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양자잖아요. 하나님은 양자로를 불러주시잖아요. 두 번만 읽어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 더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만 더 읽어보십니다. 외우십시오. 얼마나 좋은 성경 말씀인지요. 다 같이 읽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싹!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보십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예, 다시 한번 키워주십시오. 생각보다 이렇게 눈으로 보다가 싹 없애면요, 황당합니다. 외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쉽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right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 혜택을 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포함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되는 모든 특권을 다 누리게 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많지만은요, 에베소서 3장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에베소서 3장 12절. 이거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쫓아오는 모습,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붙드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모습을 띄고 있어야 되는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는 아버지한테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쭈삣쭈삣 나가야 됩니까? 무서워해야 됩니까?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컸는 자녀라면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컸는 아이라면은 아버지 그러면 당당히 나가는 겁니다. 어제 지가 애를 먹였든지 어제 말을 안 들었든지 상관없이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도 달라 그러고 뭐 라이드도 해달라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부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좋은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 With confidence.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당당히 나가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몸이 왜 이렇게 아파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당당히. 이제 한번 읽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런 권리와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양자라 그랬습니다. 혹시 지금 중국의 그 사천성에 지금 그 지진 난 거 계속 보여주는 거 보셨습니까? 그 어머니들이 애 때문에 우는 거를 보여주는데 정말 가슴 미워지더라고요. 막 울고 하는데 방법은 없잖아요. 흙무더기에 있으니까. 그 무너진 데를 이렇게 어떤 남자가 올라가서 아이들 찾는다고 올라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밑에 있다고. 뭐를 이렇게 잡아내는데 사람 손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막 와이프는 막 울고 있고. 왜 부인이 그렇게 울고 남편이 그렇게 막 들어가서 흙더미를 뒤질라 그럽니까? 자기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아이가 있으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줍니까? 자기 자녀라고 부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큰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아이들이 총총총총 왔습니다. 그때 성도 여러분들, 아빠 사진 가져왔어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담임 선생님 어디 있는가 보자. 네가 좋아하는 꾀꼬리가 어디 있나 보자. 이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아이 찾는다고, 야, 너 어디 있냐? 그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님 마음이고, 자녀들은 부모님 그러면 그냥 막 당당히 나가는 겁니다. 때로는 보니까, 키워보니까 좀 뻔뻔스럽기도 하더라고. 그죠? 뻔뻔스럽기도 하더라고.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거 하나는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간다고요? 당당히.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냥 갖고 나갔어요. 철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 제목 또 안 되는 것도요. 뭐 철 없는데 어떻게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설교하면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는 제일 먼저 이렇습니다. 그리고 원리들을 제시하고 가르쳐 주지만은요. 그 원리들을 붙들고 나가기는 너무 연약한 분도 계시고 잘 모를 때는요. 그냥 다 갖고 나가는 겁니다. 왜요? 어린애는 다 갖고 나가잖아요. 어른, 좀 장성한 자녀는 가려서 갖고 나가잖아요.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자녀는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대로요. 우리한테 지금 다 뭐가 있잖아요. 어떻게 나가면 됩니까? With confidence. 확신을 가지고 당당히,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면요. 주님께서는 그 우리를, 그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다시 큰 소리를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당당히 나아감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당당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일이 많지요.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세상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왜요? 지금은요, 막 텔레비부터 시작해서 온갖 게 우리 머릿속으로 지나가면서 죄짓게 만드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내만 큰 죄인인 듯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못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왜 자꾸 그렇게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우리 거를 막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요. 용서해 주시고 당당히 나온 우리를 껴안아 주십니다. 절대로 이 성경 구절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수 있다고요? 예, 한번 따라하십니다. 당당히. 당당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양자 삼아 주신 그의 특권입니다. 우리 34번 한번 보여주십시오. 34번. 제가 문제를 내고요. 큰 소리를 한번 읽어주십니다. 제가 문제를 냅니다. 양자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양자로 삼는다는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어디에요? 수요 중에 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나 말고 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러면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교회, 그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 숫자 속으로 넣어준다고 그럽니다. 오늘인가 이 신문에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민교회 50명 미만 되는 교회가 몇 퍼센트 정도 되고 100명 미만 정도 되는 교회가 몇 퍼센트 되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50% 미만이, 죄송합니다. 50명 미만이 46.4명입니다. 어린애들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작년은 한 30명 정도 되는 거죠. 그죠? 보통 이렇게 자그마한 개척교회는, 자그마한 교회는요, 그래도 조금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50명 미만,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50명 미만이 46.4%. 100명 미만이 몇 명인가, 몇 프로인가 하면요, 74.1%입니다. 74.1%. 참 열악한 곳이 이 이민사회예요. 성도분들 이렇게 열악하건 저렇게 열악하건 그 작은 교회건 큰 교회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도 큰 교회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면 참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 수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누려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떤 겁니까? 성경 수도 없이 많지만은요. 오늘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간다고요? 당당히 나갑니다. 당당히 나갈 수 있답니다. 이제 35번. 35번은 거룩함에 되어 있습니다. 32번 문제가 유효하게 효력 있게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이생에서 검생에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나갔는데 33번 의롭다 하심, 34번 양자됨, 35번 거룩하게 됨. 그러면 이 거룩하게 하심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심은 이것도 그렇습니다. 거저주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다 거저주시는 겁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무엇이 새로워지게 되고요? 예, 전 인격이 새로워지게 되고 점점 죄에 대하여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하여는 능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교회에서 신학적으로 거룩이라고 그럴 때는요,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거룩이라는 그 원래 히브리말 뜻이 뭡니까? 그러면 거룩은 구별입니다. 그리고 꿈을 그건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도 구별되게 살고 내 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지만 그 속에서 구별되게 하나님을 위해서 정리해서 살고 하는 그게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거룩함은 구별된 삶입니다. 네, 그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면 무엇입니까? 그렇게 구별되게 살게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거저 주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됐습니까? 이것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무엇이요? 전 인격이 새로워집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마음만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마음만 달라져서 믿음이 생겼다고 세상 나가서는 옛날하고 똑같이 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인격이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점점 어디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는 능히 죽고. 요 말이 너무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고마운 말입니다. 점점 그렇게 되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막 팍 달라져서 죽을 때까지 그냥 그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은요,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차츰 깨달아지고 나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점점 능히 죽고 의에 대해서는 능이 점점 살게 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구별해놓은 데가 있습니까? 이런 거는 교리 외에는 없습니다. 거룩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전 인격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고 의로운 일에 대해서는 점점 능이 살고 그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아까 원어로 얘기하면 세상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구별되게 사는 것. 구별되게 사는 것. 상당히 쉽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질문하고 한번 읽으시고 그 다음 우리 성경구절 찾아봅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면 무엇인가? 아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전 인격이 새로워집니다. 됐습니까? 여기 the whole man입니다. the whole man. 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까? 이게 안 돼서 그렇죠. 입으로는 예수 믿죠, 그렇죠? 가슴으로는 예수 믿죠, 그렇죠? 생각으로는 예수 믿죠, 그렇죠? 나가서 손발을 움직이고 가서 발이 가서 행동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 걸 너무 싫어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구역질을 냅니다. 그런 거 많이 안 들어보셨습니까? 나 우리 누구 같으면 나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간다고 수도 없이 유형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 부분의 프로블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전 인격이 새로워지지 않아가지고 말로만 예수 믿는다 그러고 뭐 식구들 모여서 뭐 할 때는 나와서 막 아주 꾸두새 노릇하고 뭐 내놓지도 안 하고 이런 표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밝혀져서 하나님 앞에서 생활할 때는요. 그런데 가면은 안 믿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데서 더 많이 쓰셔야 됩니다. 더 많이 이렇게 몸도 움직이셔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요. 성경 보시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나 그러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그 창조의 기사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번 주실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으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양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무엇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에 하던 행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것이 성도 여러분들 새 물건을 사왔는데 헛물건같이 되어 있으면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바꿔야죠. 그럼 새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새 물건이라는 겁니다. 새 거라는 겁니다. NIV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은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A New Cre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킹 제임즈 버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A New Creatur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을 표현하든지 간에 둘 다 창세기 1장 1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완전히 바뀐 것을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 들어가 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걸 봅니다. 그래서 그걸 막 쫓아가고 싶고요 하고 싶고요 사고 싶고요 먹고 싶고요 막 가고 싶고 못된 짓 해보고 싶고 하지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옛날 거는 싹 다 버리고 옛날 옷은 벗어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전 인격이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고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외우실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들 새 것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서 새 것이 됐는데 새 것같이 안 놀고 옛날 헌 것같이 놀면요 하나님이 참 싫어하세요.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여성부 장관과 여성부의 임원들을 뽑기 위해 가지고 아사람들을 뽑기 위해 가지고 한 500명을 스크린을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사람, 그래도 추천하는 사람. 그래서 뽑아봤더니요, 전부 이 세 가지에 다 걸리는 거 있지. 성도 여러분들 그 세 가지가 뭔 것 같아요? 어디에 다 걸리는 것 같습니까? 한국에서 첫째 걸리는 데가요, 뭐 알잖아요, 부동산 투기에 걸리고. 둘째가 걸리는 게 뭡니까? 이중국적에 걸리고. 조금 잘 산다 그러면 이중국적 갖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영주권 갖고 있는 것도 난리를 치더라고요. 영주권. 세 번째가 자식의 병력 비리 문제. 요 세 가지 중에요 하나라도 안 걸리는 사람이 거의 없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 요번에도 막 좀 힘들어서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참 사람이요 깨끗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상 안 믿는 사람 이야기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기로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듯이 우리도 죽음의 표시로 다시 살아남의 표시로 세례를 받아서 나는 이제 예수 믿겠습니까? 공적으로 고백한 사람의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전 인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34번 문제죠. 그렇죠? 전 인격이 새 창조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거 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새롭게 살고 새롭게 살면요 진짜 우리는 새로운 게 됩니다. 성경인데 새 것 쓸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새 모습으로 살 때 얼마나 대단한 기쁨을 느낍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싱싱함을 느낍니까? 34번 한번 볼게요. 거룩하게 35번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심은 거저 주신 은혜의 역사로 인해 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무엇이요? 전 인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New creature, new creatio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로서 이렇게 새로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된 본성들이 있어가지고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싸움이 계속됩니다. 구별된 생활을 하기 위한 싸움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점점 more and more라고 표현합니다. 내려가면 more and more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점점 더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는 것이 뭡니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의 원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별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들어가서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요거 하나는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구별되게 살지 않으면 누가 욕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무라 하시기 전에요 세상 사람들이 돌아서 손가락질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어떻게 해요? 짜게 하리요. 후에는 버려져서 어떻게 합니까? 밟힌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밟습니까? 세상이 밟습니다. 사람이 밟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밟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세상 나가 칭찬받는 사람도 참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요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요 입에 올려가지고 막 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격이 안 바뀌어갖고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몸이 안 바뀐 거 있죠. 말이 안 바뀐 거 있죠. 손버릇이 안 바뀌고 입버릇이 안 바뀐 거 있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요거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예, 새로운 피조물답게 사십시오. 손해 안 봅니다.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잖아요. 에베소서 3장 12절.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셨을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지고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 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가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합니다. 우리 그 다음 성경구절 하나 찾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우리 다 같이 성경구절 로마서 6장 6절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힌. 성경에 보면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하고 관계가 없으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죄의 본성들은 자꾸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속에서는 끊임없이 싸웁니다. 마치 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했잖아요. 거기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어떻게 가자고요? 돌아가자. 돌아가자. 뭐 아주 심할 때는 장관 하나 세워가지고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에 버릇들을 버리고 정리해도요, 끌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점점 죄에 대해서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해서 능히 사는 것,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완성이 됩니까? 이제 오늘 만약에 진도가 끝까지 나가면 되지만은요, 그거 우리 죽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그게 우리 신학자들이요 참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을 때 완전히 우리가 거룩해져가지고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요, 우리 중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걸요.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우리는 핏값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우리 속에서는 끊임없이 다투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를 쓰고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이러면서 토해내는 절규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사람인데 내 속에서 왜 이렇게 두 개가 싸우는가? 그러다가 토해내는 말이 뭐죠?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로다. 그렇게 토해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요, 우리에게 그런 두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35번 보여주실래요? 이제 제가 질문을 합니다. 대답 천천히 읽으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하심은 무엇인가?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전 인격이 새로워지고, 요거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삽시다. 예,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됩니다.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도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게 예수님 바로 믿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경대학 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아주 단 믿음의 진리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36번 보시면요, 지금 이제부터 참 재밌습니다. 이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33번에서 했습니다. 양자로 삼으신 것과, 34번에서 했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에서, 35번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함께 받게 되거나 또는 거기서 나오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참 제가 오늘 요 답을 보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검생에서 그러면 의롭게 된다 그랬고, 또 양자로 삼아주셨다 그랬고, 또 뭡니까? 거룩하게 됐다 그랬어. 그 다음 거기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그런 유익함이 그게 뭡니까? 그럴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생에서, 이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아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거나 또는 거기서 나오는 유익은, 여기까지는 위에과와 같은 거죠. 그렇죠? 잘 보십시오. 의롭다, 양자,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그럼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럼 매일매일 무엇을 깨닫게 되고 매일매일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실히 아는 것과. 이렇게 살아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요, 양심이 어떻게 해요? 평안한 것과 성령 안에서 얻는 무엇과요? 희락과 기쁨과 은혜의 더함과 끝까지 굳게 어떻게 해요?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의롭게 됨과 양자됨과 거룩하게 생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럼 그렇게 사는 데서 오늘 유익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깨닫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그렇게 사는 양심이 편합니다. 성도님들 예수 믿으면서 나가서 나쁜 짓 하면요, 캥기는 데가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 캥기는 데가 없는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캥기는 데가 있나 없나. 거짓말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요? 이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그 사람이 양심이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이 편한 것과 그렇게 살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있죠, 그죠?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기쁨은요, 그거를 간직해 보지 않고 함께 누려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요, 이런 확신 가운데 살면 그게 있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얻는 희락과 은혜가 더해집니다. 은혜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은혜 한번 받은 게 아니라 은혜가 더 더해집니다. 은혜의 더함과 끝까지 굳게 참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유익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질문을 하고요, 대답을 한번 하고 우리 성경구절 한번 찾아봅니다. 금생에서 이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게 되거나 또는 거기서 나오는 유익은 무엇인가? 아멘. 내용이 길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롭다 하시면, 우리는 죄가 있는데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를 칭히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돼가지고 당당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사함도 요구하고 자녀로서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삽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가지게 되는 유익함이 뭡니까? 그 유익함의 첫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실히 아는 것.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진짜로 하나님의 내가 사랑을 많이 받는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성경구절 찾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보여주실래요? 로마서 5장 5절 한번 보세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부분들은 전부 우리가 앞에 있는 부분들이 다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 뭐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 이런 게 있는데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부음바는 포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P-O-U-R, 포어. 성경은 포어가 뭐죠? 이거를 포어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포아웃. 부어버려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카펫이 아니면 제가 부어버리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 붓듯이 이렇게 확 붓듯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더해진다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의롭게 살고 거룩되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막 폭포수처럼 더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가슴이 찡하고 뜨거웠던 분 계세요? 참 고마운 겁니다. 지금 시대는요, 짜릿한 게 밖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요, 찬송 부르면서도 울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울 줄 모릅니다. 근데 많이 우셔야 됩니다. 우시면, 어제 어떤 의사가 얘기하더라고. 울면요, 우리 몸에 있는 독소가 확 빠져나간다 그러더라고요. 독소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다가도 눈물이 나면 울으라고. 누군가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막 뭐 있으면 울으라고. 남자가 싸네 자식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이 날 때는 울으라고 그러는데, 그건 세상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죄를 생각하면서 어떨 때 눈물이 확확 나잖아요.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잖아요. 그때는 많이 우십시오. 절제하지 마십시오. 절제하는 것보다는 우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포아웃합니다. 확확 이렇게 넘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지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다시 봅니다.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부음바됨이라.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매일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6번 보여주실래요? 그냥? 예, 36번. 요건 좀 이따 보고. 예, 36번. 거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 매일매일 부어주시는데 확실히 알지 않습니까? 양심이 평안한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양심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섞여가지고 세상의 방법과 모든 것들 같이 얽혀있으면요, 이게 파워풀하지 않습니다. 제가 간혹 이런 예를 듭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누가 이거 꽃을 누가 딱 따가지고 여기 이렇게 부러뜨려 놨습니다. 그 옆에 보면 애가 하나 있는데, 이거 네가 했지? 근데 지가 안 했습니다. 자기가 안 했습니다. 그때 애 반응이 어떻죠? 분하고 해가지고요, 안 했다고. 얼마나 힘 있는지 모릅니다. 안 했다고. 막 울고, 막 일러준다 그러고, 막 달라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가 했으면 어떻게 돼 있죠? 네가 했지? 그러면, 꾸물꾸물, 쭈물쭈물, 미안해. 이렇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는 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아세요? 조금이라도 섞여가지고 세상 것들하고 같이 이렇게 융합되게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힘이 없습니다. 힘이, 파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에게 마치 그렇게 했듯이.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금 우리가 저 위에가 저렇게 살면 오는 유익이 뭡니까? 그러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양심이 평안한 것. 다른 말로 하면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답니다. 양심이 평안합니다. 그 다음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 희락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그리고 염려, 걱정이 탁 다가왔지만 금방 이 기뻐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염려거리와 두려움거리를 무슨 거리로 바꿔야 되죠? 기도거리로 바꿔야 됩니다. 기도거리로 바꾸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금방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 힘들 거야. 조금만 참아봐. 내가 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리를 해줄게. 그런 기쁨이 옵니다. 그 다음요, 은혜의 더함과, 그 다음 아주 중요합니다. 끝까지 굳게 참는 겁니다. 끝까지 굳게 참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주실래요? 이 마지막 시대 때 베드로전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뇨?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 갈 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흩어져 있는 우리 순례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우리 날마다의 생활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보호하심을 잊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들을 크게 하십니까? 36번 저 위에 질문같이 이러이러이러한 유익이 무엇이냐, 그렇게 사실 때입니다. 의롭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그 다음 거룩하게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유익들을 주십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주실까요? 오늘 제가 좀 빨리 하기로 각오를 했습니다. 37번 37. 지금 더 빠르죠, 그죠? 오늘 거 다 받으셨습니까? 예. 37번. 아, 너무 고마운 질문이에요. 이거 성경에서 찾아보고 우리가 혼자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요 부분도 참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37번. 신자가 죽을 때,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죠? 33번, 34번, 35번, 36번 있잖아요. 그렇게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죽습니다.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 성경 말씀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무슨 죽을 때 내가 무슨 유익이 있지? 죽을 때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정리해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600년대에 영국에서는 초등부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쳤습니다. 초등부 아이들은 수십 년이 있어야 죽잖아요. 그때는 인간의 그 수명이 어쩌면 한 40세, 50세, 50세 정도라고 치면요, 지금보다 훨씬 한 3, 40년 있으면 죽을 애들이에요. 40년 정도 있으면 죽을 애들에게 이걸 가르쳤습니다.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 근데 지금 우리가 나이가 들었지만 정리를 못 해보셨잖아요. 오늘 정리 확실히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다가 죽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겁니다. 예수 믿다가 죽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는 앞에 안 봐도 요거 하나는 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갑니다. 우리 천국에 갑니다. 근데 그거를 좀 더 성경적으로 좀 더 앞뒤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면요. 은혜스럽습니다. 아, 33번부터 36번까지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at benefits do believers receive from Christ at death? 죽을 때 우리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신자들이 받습니까?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거룩하게 돼요. 아까 나올 때는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점점이라는 표현, more and more, 죽을 때까지 계속 점점 하다가 딱 죽음 앞에 놓을 때는 굉장히 그게 많아집니다. 그게 폭이 커집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있으면요,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는 훈련들이 있어서 미워했던 사람도 정리하고요, 물질적인 것도 정리하고 정리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을 때는 점점이었지만 죽을 때는요,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돼요. 그래야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런데 그 몸은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무덤에서 쉬는 표현이지만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죠. 그렇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다 썩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썩어가는 과정 속에 있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과정이 되는 겁니다. 죽을 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죽을 때 우리는 완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우리 몸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는 무덤 속에서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기다린다는 거죠. 그렇죠? 누구를 기다립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죽음의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우리 성경 구절 좀 찾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죽고 나면 우리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돼서 영광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하늘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하늘에 있는 의인들의 영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들어가서도 점점 온전케 되거나 점점 거룩해 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딱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완전히 거룩해져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블리컬한 프린시플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죽은, 그러면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씁니까? 죽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구해보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완전히 거룩해져가지고 영광 중에 이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무덤에서 쉬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영혼은 완전히 거룩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어갑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의인들의 영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온전케 된 의인의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는 그때 완전히 거룩해집니다. 우리 37번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37번?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우리 누가복음 23장 43절. 누가복음. 이건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 당신 낙원에 있을 때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이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당신이 메시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압니다. 당신은 세상지를 지고 이 땅에 온 다윗의 자손인 줄 압니다. 그게 언웨이의 고백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오늘 저 낙원에 가실 텐데 그때는 저도 한번 생각해 주시옵소서. 저 당신 그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요? 낙원에 있으리라. 네 몸은 십자가에 달려 있고 네 몸은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서 흙 속에 있을 거지만 내가 오늘 나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낙원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까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즉시 완전히 거룩해져서 영광에 이르고 우리 몸은 다 땅에 묻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 12장 2절. 그리고 이제 좀 쉽니다. 다니엘 12장 2절. 2절인데요. 네, 미안합니다. 다니엘 12장 2절. 제가 찾아놓은 거를 할게요. 다니엘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예. 다니엘 12장 2절은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에 다니엘에게 이상 중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그렇잖아요. 몸이 땅의 티끌 속에 들어가 자잖아요. 영혼은 즉시 완전히 거룩해져서 영광에 이르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무덤에서 이렇게 쉬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 36번이죠. 그렇죠? 37번 문제입니다. 37번. 다니엘 12장 2절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참 전에 이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주신 것들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자든 자들이 부활하는 모습들입니다. 부활하는 모습. 이 부활의 사상은 신약 사상만 아닙니다. 구약에도 부활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 37번까지 했는데요. 37번 문제 우리 다 같이 읽고 대답하고 우리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커피 마시고 싶어 죽겠습니다. 37. 제가 문제를 냅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아멘. 우리는 죽으면요 그때 완전히 거룩해집니다. 지금은요 조금씩 거룩해졌다가 빠꾸 했다가 죄송합니다. 거룩해 했다가 빼게 했다가 거룩해졌다가 빼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잊지 마시고요. 우리 커피 한잔 하시면서 또 좀 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죽을 때의 모습들을 또 죽을 때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을 안 해봤는데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죽을 때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얼마나 멋있는 표현인지 모릅니다.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갑니다. 몸은요 장사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무덤에 이렇게 장사되어 있습니다. 썩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38번. 그러면 이제 부활에 관한 겁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께서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부활을 그럴 때는 우리 몸의 부활이잖아요. 영혼의 부활 아닙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 믿으시죠? 예, 우리는 죽었다가 다 삽니다. 죽었다가. 그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신자가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나게 되어 심판날에 공적 인정을 받는 것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가 부활할 때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다시 살아납니다. 이거는 신자 아닌 사람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 다음부터 보시면 이제 신자에게 된다는 거죠. 심판날에 공적 인정을 받는 것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우리는 죄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의의를 가지고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혔던 사람, 그 사람은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이제 즐거워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하면은 다시 살아나게 되어서 심판날에 공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어떤 인정이요? 죄 없다, not guilty라는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복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합니다. 문제 내고 대답합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아멘. 우리가 부활했는데, 몸이 부활했는데, 너 이놈 죄가 있어.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이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 없다 하심을 공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마태복음 25장 46절.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양은 오른편에,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잘했는데 여기 있었습니까? 그럴 때 이러죠. 소자 하나에게도 물 한 그릇 내 이름으로 물 준 것, 그런 어떤 행위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행동에 같이 이렇게 따라다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왼쪽에 서 있는 염소 무리들을 향해서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부활이 없지 않습니다. 부활을 안 가르치는 교파들이 꽤 됩니다. 부활을 안 가르치는 교파들이. 그냥 우리 영혼만 들어가서 이렇다 그런 교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몸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몸이 살아나게 됩니다.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쭉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부활장. 한번 따라하십니다. 부활장. 부활장. 부활에 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성경대로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나셔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에 관한 이야기들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몇 장요? 15장. 15장. 아, 대학교답습니다. 막 금방 15장, 15장 나오네요. 우리 이제 그 다음 39번 보십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이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나옵니다. 이제 죽음, 부활까지 다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땅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가 나타내신 무엇에요?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뭐요? 의무. 성경에서 의무가 나오면 딱 앞에 의무와 뭐 그러는 또 단어가 하나 있죠. 그렇죠? 그게 뭐죠? 예, 의무는 책임입니다. 의무 말고 그나마. 의무와 권리. 맞죠? 그렇죠? 의무와 권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무가 있어야 되죠. 제가 요즘 재밌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라고 읽어보신 분 계세요? 책이 1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대한 책입니다. 일본 여자가 쓰는 책입니다. 그분이 쓸 책인데 책을 너무 잘 썼어요. 제가 뭐 그 목사님들은 다 좀 읽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막 읽기 시작했는데 로마 사람들이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정복해 들어가면요, 정복민들을 잡아가지고 초창기에 정복민들을 잡아가지고 막 노예를 삼거나 막 그런 한 게 아니라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어디로요? 로마로. 로마로 이주를 시키면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로마 시민권을 바로 줍니다. 왕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원로원에도 넣어주고 귀족도 시키고 막 바로 그럽니다. 근데 그걸 쓰는 사람이 왜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가? 그걸 쓰는 그렇게 하면은 뭐를 줍니까? 이 사람들에게 귀족이 될 수 있는 권리도 주고, 이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권리도 주고, 원로원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도 주고, 급에 따라서 다 그렇게 권리를 줬는데 그 여자분이 쓰기를 뭐라 썼나 그러면 권리만 줬을 뿐만 아니라 뭐도 줬다고요? 의무도 줬다고. 그 의무가 뭡니까? 그럼 전쟁이 나가면 목을 내놔야 되는 거죠. 전쟁이 나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전쟁에 졌는데 안 죽이고 데려와서 로마 정식 시민권을 주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막 거기는 막 다 나가는 거 있죠. 성도님들 권리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헌법에도 보면요, 교인의 의무, 권리 같이 따라다닙니다. 헌법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권리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의무에 대해서 이제 나눕니다. 이게 이 이 소요리 문답을 얼마나 재미있게 만드는지 몰라요. 제가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지금 제가 이걸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요구하시는 의무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럼 의무가 뭡니까? 이제 질문하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예,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오늘 새벽 기도 때 달았습니다. 순종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순종은 듣는 겁니다. 그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들은 대로 예, 지키는 거.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 대답을 잘하시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뭡니까? 하나님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간단합니다. 그가 나타내신 뜻에 뭐 하는 거요? 복종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들을 복종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 찾아봅니다. 요한 1서 5장 2에서 3. 요한 1서 5장 2에서 3.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히 나아가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장 2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어떻게 할 때? 지킬 때에, 제가 자녀구나라는 확증이 온다는 겁니다. 그냥 자녀로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게 오는 겁니다. 그게 전 인격이 바뀐 모습입니다. 새 new creature, new creation이라는 그 표현에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어때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거 두 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 문제 보여주십시오. 39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요구하신 의무는 그가 나타내신 무엇이에요? 뜻에.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나타내신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그가 나타내신 뜻이 어떻게 요약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제 40번부터 나갑니다. 40번요? 저 시기가 10시 맞죠? 40번까지 하겠습니다. 40번. 41번부터 모른다 치고 그러면 다음에 무슨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 계명 그러면 제일 요약한 게 10개로 요약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십계명. 이제 십계명 얘기들이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소요리 문답은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을 하게 뜻에 복종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복종할 법규로서 사람에게 처음에 나타내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복종해라 그러고 처음으로 보여준 게 뭐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법규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뭐라고요? 도덕상의 법칙, 도덕의 법칙, 도덕상의 법칙입니다. 이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벌을 안 주고 안 지키면 벌 준다는 겁니다. 지키면 죄가 안 된, 지키면 완전해지는 겁니다. 지키면 그냥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그걸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그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요거를 지키면 된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걸 못 지키는 거죠. 누구를 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우리 40번 우리 성경 구절 로마서 10장 5절. 로마서 10장 5절. 잘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게 뭡니까? 그러면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이 처음 준 거는 그걸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어떻게 해요?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안 죽는 겁니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근데 문제가 뭐죠? 이 로마서를 쓰는 사도 바울이 가만 보니까 뭐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있죠.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뒤로 쭉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쭉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문제 한번 다시 주실래요? 문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40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법규로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인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율법을 주면서 다 지키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지키면. 그 사도 바울이 가만 보니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법규로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인 거는 도덕법입니다. 요거 지키면 어렵다고. 제가 묻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법규로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무엇인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제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그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 율법을 다 감당해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율법을 지키면 그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라고 모세의 법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성경 구절 주실래요? 로마서 10장 5절. 모세가 기록하되,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그래서 그거를, 그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 그 의로 어떻게 해요? 살리라. 살리라. 그래서 살고 싶으면 율법을 다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살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뭐 모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성경을 보면은 그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율법을 다 어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제가 중국 사건이나 미얀마 보마 사건이나 이런 그 여러 가지 자연재해 같은 걸 이렇게 보면서 지금 뭐 중국에는 여진이 지금 한 500회 정도 왔다 그러죠. 또 5점 몇이 이렇게 나오고 뭐 어떤 애는 자기 친구 찾으러 들어갔다가 다시 매몰돼서 죽었다는 소식이라든지 지금 이런 난리 힘든 소식이 너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미얀마는요 얼마나 지금 그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문이 닫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 구호단체들이 들어가기 시작함으로써 아직까지 완전히 문이 안 열렸죠. 계속 막고 있죠. 그렇죠? 한 20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이 지금 막 어찌할 바 몰라서 있습니다. 군부들이 문을 딱 닫고요. 구호물품 오면 그거 다 떼먹는 거 있죠. 누가요? 군부에서 그걸 다 떼먹는 거 있죠. 그걸 지금 막 CNN에서 계속 이렇게 보여도 뭐 I don't care예요. 그냥. 근데 이제 그런 데 문이 열려서 구호물자들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그중에 이제 복음이 같이 가는 게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먼저 물자들이 전해지게 하고 그 어려움 빨리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물자들 들어가면서 또 하나님의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되어가서 참 우리도 예측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두 명이, 백 명이 죽는 것이 아니라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그저 막 죽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일이 닥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 오실 날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설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 깨어서 주님 앞에서 우리 믿음 잘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아름다운 귀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제 어두운 밤길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집에 가서 우리 식구들과 만나서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며 또 하루의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물부터 쏟아주셔서 가정들 통하여서도 귀한 은혜 많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